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켄가이어 목사님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이 삶이 내게 폭풍을 일으키더라도 라고 하는 이 부제를 가지고 있는 폭풍 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은 있다. 삶이 여름장마 같을 때가 있다. 인생은 고되고 흔들릴 때가 있다. 때로는 뼛속까지 말이다. 이 켄가이어 목사님이 경험했던 인생의 폭풍은 그 작가로, 상담가로 살아가는데 주의력 결핍이 옵니다. ADD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사유를 집중해서 몰입해야 되는데 이 주의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실패감과 패배감을 가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설교자인 제가 뭐 극아이여가지고 대인 깊이 그리고 무대 울렁증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정서적인 상황에 마주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겠죠. 이 켄가이어 목사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이 질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오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적은 것이 이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한번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생의 폭풍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폭풍 속에 달려와준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사랑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련을 도와주는 순간 내 폭풍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의 결론부쯤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방송에서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폭풍을 보는지 하나님을 보는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성경이 아니어서 아멘은 아니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이제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니를 알지 못한다. 전도서의 저자도 좋은 때가 있다. 그리고 나쁜 때가 있다. 이게 병행된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폭풍 속의 바울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바울은 이 사도행전 27장, 이제 사도행전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지막 종착지였던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복음 증거를 하기 직전에 경유했던 여정이에요. 사실 이 바울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재판을 받다가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재판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특권을 발동해서 로마로 이송을 결정하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한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호였는데 오늘 이 바울이 탑승한 배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가는 배였어요. 약 한 276명이 탑승했고 이것은 죄인의 호송선이 아니라 곡물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한 곡물을 로마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사실 이 배는 굉장히 무역선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중간쯤에 그 기착지라고 할까요? 정류장처럼 하나를 들리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였습니다. 근데 미항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반어법으로 쓰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항구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반어법으로 굉장히 작고 초라한 항구였지만 아름다운 항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뱃사람들의 소망을 담아서 지어진 이름이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너무 좀 좁다. 좀 이동하자. 더 편한 곳으로 가자. 근데 바울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배를 띄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배가 다시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은 북동풍. 성경에도 광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미쳤다.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바람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이 본문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참 가슴을 뛰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폭풍의 시간을 지나갈 때, 폭풍을 통과할 때, 그리고 강한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폭풍은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절기상 한 추석쯤, 9월에서 한 10월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대 로마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9월에서 10월의 지중해는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강력한 바람이 교차하기 때문에 배를 띄우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해상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실 항해를 이미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미 바울은 세 번의 파선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치가 있어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들어갔다가 폭풍 만나면 배가 좌초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래프팅만 하다가도 뒤집어지면 공포감이 오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동강에서 래프팅을 목사님들과 하다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물살에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올 정도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힌다? 이 경험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강렬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고난과 그 시련의 시기를 기억해내고 다음번을 선택하는 지혜로 삼게 돼요. 오히려 인생의 그 쓰라렸던 핍박, 고난의 경험들이 그 다음 선택을 하는데 좋은 영향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낭비되는 적이 없어요. 다 겪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연애, 결혼의 이슈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연애를 오랫동안 했는데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는 상처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지혜로운 청년들은 그 시간을 또 잘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하게 또 그 성향이 또 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택에 다시 한번 지혜를 발동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또 수없이 많은 그 결정의 상황 속에서 이전에 난파당했던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 선택을 위한 좋은 발판이 돼요. 오히려 그 잠깐에 넘어지는 시간이 지혜의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이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소속했던 군은 육군이었습니다. 보병, 로마의 주력 군이었어요. 이 해상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보병이 배를 타면 일반적으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묻고 그것을 판단해서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지중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보를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배를 탔던 선장과 선주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위험하다는 걸? 진짜 몰랐을까요? 이 바다 사람들이요? 왜 배를 띄웠을까요? 저는 이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에서 왜 이들은 배를 추상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 배는 죄인들의 호송선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지닌 배라고 했습니까? 곡물선입니다. 이 배는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배예요. 철저하게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배입니다. 이 물류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배송하면 배송할수록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선장과 선주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닐 거야.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리스크를 감수하면 하이 리턴, 높은 고위험을 감수하면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폭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폭풍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잠깐에 한 번,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이 올 걸 알면서도 이 선택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란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직진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 느리면 뒤처진다. 너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된다. 나만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꽉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한번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요, 작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는 뭐 성공적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투자 안 하면 마치 뒤로 뒤처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마이너스 인생. 뭐 집을 사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고 과연 내가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요즘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갑자기 급격하게 그 비정상적인 급등을 하는 이런 투자 종목에 자신의 전 재산을 올인했다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전 재산은 빚을 내는 거예요. 전체를 다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이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만났던 한 청년 중에 하나는 부모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인출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몰래 인출한 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 돈이 그걸 모르는 부모님도 좀 독특했고 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변변치 않은 어떤 뭐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뭔가 하나 빨리 그 배를 출항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분명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걸 알면서도 두드려보지 않고 철저하게 공부하거나 분석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뛰어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청년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그 투자 지표 중에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FAG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분노와 탐욕을 수치화해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그 불안을 자극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스타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습의 원형이 저도 샤워하고 나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동일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그 창조의 원형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라는 생각. 그걸 보면서 우리는 위축돼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이런 환경 속으로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폭풍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로마에 가고 싶었던 사람.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마지막 미션은 로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지금 천천히 가야 된다. 지금은 잠시 돌아가야 된다. 너는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항로가 되어서 그 지표를 따라 움직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그 동력이 뭐예요? 여러분은 내일 어떤 선택 앞에서 무슨 기준으로 내일의 선택 앞에 서시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이 모두 다 배를 띄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배를 띄우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출항시키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잠깐 늦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소유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멈추고 느리게 가도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게 이 폭풍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폭풍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꼭 이렇다니까요. 마침 남풍이 불어요. 순풍이 불어요. 자기들이 그들은 바라는 대로 됐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뜻을 이룬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전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을 향해 가는 배도 잠깐은 안전해요. 잠깐 내가 말씀을 떠나도 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지나치시나 보다. 아니요. 그 잠깐의 평안은 사실은 거짓 평안입니다. 제가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폭풍이 많던데요. 대표적인 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어야 됐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그 배를 탑니다. 잘 갑니다.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폭풍이 항상 보면 똑같은 결과를 냈어요. 훨씬 더 깊은 깊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요나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도가 훨씬 깊어지네요. 요나의 기도가 훨씬 더 넓어지네요. 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욥 굉장히 긴 성경책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37장까지의 내용이 친구들과의 변론과 대화예요. 너한테 죄 있다?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친구들은 계속 분석합니다. 계속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다 티, 완전 쌉티. 그러니까 F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논쟁 속에서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제가 어떤 솔루션을 한 청년에게 줬는데 목사님 쌉티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F를 학습하고 있는 중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F가 룹의 친구들 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37장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계속 논쟁이에요. 또 죄이다, 죄인이다? 또 이유가 있다? 놀란 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십니다. 욥기. 그러다가 38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37장 만에 등장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게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마 욥은 이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걸요? 그동안 욥은 모태신앙으로 컸고 의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 의롭게 순장, 마을장, 심지어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교생활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다니까요. 이때 처음으로 욥을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아주 깊숙이 이 폭풍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요. 37장까지 그렇게 많은 논쟁과 이후에 고통을 받던 욥이 하나님을 한번 폭풍 속에 깊이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38장, 39장, 40장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다가 42장에 욥의 알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냥 풀려버립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중에 있습니까? 원인을 알고 싶죠. 이유를 알고 싶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심과 찾아와 주심으로 욥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신앙의 새로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던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청년의 시절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저에게 하나님이 A로 가라, B로 가라, A회사를 가라, B회사를 가라 한 번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전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들어왔을 때 상황과 사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지평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전함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자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초월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을 보면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교육 공동체 마을장 순장들이 이런 마을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언니를 보니까 대체 뭔데 저렇게 평안하지? 저 형을 보는데 대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도 경험한 하나님, 너도 만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평안, 너 경험할 수 있어.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폭풍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유일하게 기적과 초월적인 기사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게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오병이어 마치고 났을 때 제자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긴 했겠죠. 하지만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처음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예배가 살아났다고요. 저는 우리 청년교구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폭풍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청년금요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청년교구 구조개편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폭풍 속에 있는 청년들이 이 공간에 와서 펑펑 울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돌아가도 여전히 관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가 생겨요. 강한 힘이 생깁니다. 돌파할 힘이 생기고요. 마을장들, 순장들, 목양의 상황과 또 공동체의 문제, 직장생활과 이 병행해야 되는 무거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경험하게 돼요. 금요일 8시 302호 안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폭풍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에 비해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20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20대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연애와 결혼 포기하고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저는 오늘 이 20절이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게 저는 우리 얘기 같더라고요. 이 시대의 얘기 같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광풍, 유라굴로의 정체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절망의 바람입니다. 낙심의 바람이에요. 소망 없음이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이 시대는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다 서 있어요. 이 광풍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난파다 직전의 배를 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까? 바울 아닙니까? 구조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한 사람이 소망을 선포해요. 목사님 이거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울이 아닌데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 한 인생을 건사하기도 너무 버거운데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까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다. 우리는 여기 바울도 포함이에요. 바울도 무서웠어요. 두려웠다고요. 제자들도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세상 안에서 상처 안 받습니까? 누구나 다 절망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이 소망의 이유는 직전에 있었던 말씀의 공급에 있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도 무서웠으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바울도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유일한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킬 건데 내가 하는 메시지를 그 난파당할 뻔한 그 배에 선포해라. 그리고 이야기해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청년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한번 잠잠히 기대해보는 겁니다. 청년교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교구라는 큰 배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꿈꾸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와도 이 큰 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시다는 그 꿈을 꾸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 시대의 광풍은 교회는 끝났다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끝났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제 영혼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 비판과 욕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 대한 많은 날선 비판을 어떤 한 목사님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야,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네 심장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거라. 이 영적으로 거센 유라굴러라는 광풍 앞에서 저는 우리 청년교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위태위태한 난파 직전의 그 배에서 말씀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26절에 보니까요. 이 난파 당할 뻔한 배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죽을 뻔했던 이 배가 그래도 한 섬에 걸린대요. 이 폭풍 때문에 단번에 지금 로마로는 못 갔지만 중간에 최종 목적지를 가는 한 번에 경로 재설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이 항로의 결말을 알거든요. 바울은 로마로 갈 거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한 섬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섬이었지만 주님은 이 섬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금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로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곳, 어찌 보면 이 교회, 이 예배는 그 작은 한 섬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어마어마한 광풍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난파돼서 다시금 여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다시 새 힘을 얻어요. 교회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정류장이에요. 우린 여기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마침내 가야 될 로마에서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도처에 이런 작은 섬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는 이 섬에 지금 있지? 왜 나는 저길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 섬에 있지? 나중에 한번 28장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1절과 2절에 그 이 섬이 어떤 섬이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전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피난처. 돌아갔던 섬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오랜 경로 이전부터 그 멜리데 섬을 준비하고 계셨고 예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된 그 섬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로마로 바울은 갑니다.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는 결국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낙심케 하는 폭풍 앞에서 새 힘을 내야 합니다. 가끔 제가 담임 목사님 배우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레이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사역에 13년 가까이, 사실 저도 올해 굉장히 큰 경미한 번아웃에 발버둥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 사역으로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발버둥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둘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송 목사, 힘을 내야 된다. 힘을 내라. 이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힘을 내십시오. 돌아가도 우리는 마침내 로마로 갈 겁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고 혹시나 그 배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또 여러분의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마을장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로마로 가는 꿈을 꾸십시오. 이 청년 교구가 마침내 로마로 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고 싶은 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저는 녹아놓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렴부에 보면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앞에 있는 폭풍을 보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 위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시간 주의를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기 원합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살아계신 주와 함께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국을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소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폭풍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광풍이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풍풍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 광풍을 맞설 힘이 없다면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미한 시대에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결코 그냥 망망대해를 필요하는 그런 난파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실 때 마침내 폭풍이 끝나고 그 미쳐 날뛰는 바다가 온전히 잠잠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직장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제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올라타 주시옵소서.
아멘.
내 동역자들의 인생에 매해 주님 올라타 주시옵소서. 네. 시간 주의를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여 올라타시사 아다리 장장케 하시고 이 올라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낭망하는 우리의 심정 가운데 있지 않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덕도 붙잡으며
주님 안에 우리는 영원히 구하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삶에
사랑하는 주님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목구멍을 잠재워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러가 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리는 구조될 희망조차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는 관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가서 전하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주여 찾아가 주셔서 빛으로 소망으로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증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